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국 정보기관을 통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뿐 아니라 병력과 공장 노동력까지 제공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의회 연설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인력을 공급한 사실을 우리 정보기관이 확인했다고 말하고 이들은 전장에서 사망한 러시아인들을 대체하기 위한 공장 노동자들이고 또한 러시아 군대의 인력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쟁에 사실상 두 번째 국가가 참여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의 범죄자 연합에 이미 북한도 포함됐다고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종전계획인 승리계획을 의회에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는 최근 미국과 우크라이나 주요 매체들에서 꾸준히 나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전날인 15일 북한군 보병 수천 명이 현재 러시아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고 보도하고 연말까지 우크라이나 전장의 최전선에 배치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날 크이우 인디펜던트는 서방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러시아에 군인 만 명을 보냈다고 전하면서 이들의 병과는 불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무기 공급에서 파병 단계로 격상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단계에 돌입한 것일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이 같은 협력에 미국은 매우 우려스럽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관련 보도들에 관해 이같이 말하고 북한 군인이 러시아를 위해 싸우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북러 국방관계에 상당한 강화를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날인 16일 NBC 뉴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에 제공된 북한군 수천 명이 참전을 위한 부대 구성을 마쳤다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판단을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북한군의 첫 번째 참전 부대가 현재 러시아 남동부 브랴티아 공화국의 울란 우대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은 곧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배치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쿠르스크는 지난 8월 우크라이나군이 국경을 넘어 진격한 이래 러시아군과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 영토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무기 지원 제한 가능성을 시사하며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 개선 조치를 즉각 실시하라고 요구했다고 15일 악시오스와 워싱턴포스트가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지난 13일 이스라엘 국방부와 전략부 장관에게 보낸 공동명의 서한에서 이 같은 요구를 제시하고 30일 내에 구체적 조치를 취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 조치로는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1일 트럭 구호품 350대 진입 허용과 추가 국경 검문소 개방, 구호품 이송을 위한 전투 일시 중단, 작전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민간인 강제 대피령 철회, 그리고 북부 고립 작전 중단 등이 거론됐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 국가안보각서 NSM20과 법률에 따라 이스라엘 무기 지원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미국 측은 경고했습니다. NSM20은 미국이 국외의 안보를 지원할 시에 국제인도법 등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가자지구에서는 지난해 10월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이스라엘이 대응하면서 시작된 전쟁이 지금까지 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섬멸을 기치로 가자 전역에서 다각적인 작전을 진행해온 가운데 민간인 피해가 늘고 생활 여건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타이완 통일을 위해 필요하다면 무역 사용을 불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천빈화 중국 타이완 타무 판공실 대변인은 16일 베이징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최대한의 진정성과 노력으로 평화적 재통일을 위해 힘쓸 용의가 있다면서 하지만 결코 무력 사용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 EU와 걸프협력회의 GCC가 16일 처음으로 회원국 정상회의를 갖고 영내 안보 현안 등을 논의합니다. EU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 국립동물원에 중국 자이언트 판다가 돌아왔습니다. 14일 중국 청도에 있는 국가야생동물보호협회를 출발한 대왕판다, 자이언트 판다 두 마리를 태운 전용기가 19시간에 가까운 비행 끝에 15일 오전 북버지니아의 덜레스 국제공항으로 들어와서 국립동물원의 새 보금자리에 도착한 겁니다. 1년 전이었죠. 워싱턴 국립동물원의 판다 가족이 많은 사람들의 아쉬움 속에 중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중국과의 판다 임대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자이언트 판다의 번식과 보존을 위한 조처라면서 판다 임대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방식으로 귀국시켰고요. 일각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냉랭해진 외교 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분석도 나왔고 24시간 영상으로도 늘 볼 수 있었던 이 판다의 재롱을 보지 못해서 아쉽다는 반응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5월에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올해 안으로 자이언트 판다가 국립동물원에 돌아온다는 소식을 직접 알리면서 기대를 키웠습니다. 판다 한 쌍을 임대하는 데 드는 연간 100만 달러의 비용과 함께 보호관리를 위한 기금 2,500만 달러를 모으는 캠페인도 벌어졌습니다. 자, 이제 워싱턴 국립동물원에서 하룻밤을 지낸 자이언트 판다 두 마리, 3살 나이의 암수 한 쌍입니다. 수컷의 이름은 바오리, 암컷은 칭바오고요. 중국에서부터 동행한 사육사와 수의사가 한동안 새 보금자리와 미국 사육사와의 적응을 돕게 됩니다. 어제 워싱턴 DC 지역의 한 방송사는 판다를 싣고 온 페덱스사 전용 화물기의 공항 착륙부터 판다를 화물차에 옮겨 싣고 또 워싱턴 시내를 거쳐서 동물원에 도착하기까지 무려 1시간 40분이 넘는 생중계로 사람들의 관심에 부응했습니다. 미국 국립동물원의 새 자이언트 판다 한 쌍은 앞으로 30일간의 격리를 포함한 12월 중순까지 적응 시간을 갖게 되고요. 내년 1월 24일에 동물원을 찾는 관람객들 또 우리에 설치된 40대의 카메라를 통해서 만나는 온라인 관람객들과 정식으로 인사를 하게 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10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3시 9분을 향하고 있고요. 현재 기온 14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자, 먼저 북한의 날씨 어떤지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10월 17일 목요일 북한 날씨. 평북과 자강도 일부, 함북과 양강도 지역은 구름 많이 끼겠지만 나머지 지역은 대체로 맑습니다. 최저기온은 2도에서 13도, 낮 최고는 15도에서 25도로 일교차가 매우 커지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10도입니다. 개성은 11도고요. 원산 12도. 신의주와 함흥은 9도. 청진의 아침 최저 7도, 예산 3도입니다. 낮에는 평양이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은 25도로 가장 높습니다. 함흥의 낮 최고 23도, 원산 22도, 신의주 20도. 청진의 낮 최고 19도, 예산 20도입니다. 동해상 앞바다 쪽은 맑겠지만 먼바다는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5m, 먼바다도 1.5m까지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이 낍니다. 앞바다 물결 0.5m로 비교적 잔잔하겠고 먼바다 1m로 예보돼 있습니다. 10월 17일 목요일에 북한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먼저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의 소식 살펴드립니다. 미국 정치 ABC에서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 정리해드리고요. 미국 대통령 선거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주간 프로그램 미국의 선택 2024 준비되어 있습니다.
Republicans are far more likely to say the major issue is immigration.
공화 당원들은 주요 현안이 이민이라고 말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민주당원들은 주요 현안이 낙태라고 말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무소속은 낙태라고 네. 말할
자, 미국의 선택 2024 오늘은 이민자들의 표심 또 이민 관련 문제가 영향을 끼칠 멕시코와 국경을 맡은 애리조나 유권자들의 표심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VOA 매일 영어 미국 정부 견해 반영하는 논평 순서가 이어집니다. 조나스 브라더스의 What a man gotta do 들으실까요? 지구촌 오늘 준비하겠습니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입니까?
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헤즈볼라와의 휴전을 거부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한 뒤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했냐는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알바니아 간 협정에 따라 첫 이주민 집단을 태운 선박이 알바니아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비밀경호국 산하 국가위협평가센터가 전국 경찰기관을 대상으로 한 위협 예방 지침을 내놨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오늘 먼저 중동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현재 레바논에 근거를 둔 이슬람 무장조직 헤즈볼라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하고 휴전하라는 요구를 거부했네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성명을 내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15일 통화하면서 레바논에서 안보 상황을 바꾸지 않고 그저 원래대로 돌아가는 일방적 휴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네타냐후 총리가 이 완충지대를 제공하지 않고 헤즈볼라가 재무장하고 재조직하는 것을 막지 않는 어떤 합의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앞서 헤즈볼라 측에서 휴전을 촉구했었죠.
네, 헤즈볼라 2인자인 나임 카셈은 15일 TV 연설에서 유일한 해결책이 휴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레바논 전역을 목표로 함으로 우리는 방어적인 입장에서 이스라엘 내 모든 지역을 목표물로 삼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휴전을 거부한 이스라엘은 15일과 16일에도 레바논을 공격했네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16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와 남부 나바티에를 공격했습니다. 이날 공격으로 나바티에에서 6명이 사망하고 43명이 다쳤다고 영국 BBC 방송이 지역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이곳의 시장도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네. 이스라엘군은 15일에도 베카 계곡 등 레바논 곳곳을 공습했습니다. 이 BBC는 레바논 보건부를 인용해 이날 적어도 18명이 숨졌다고 16일 보도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가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 개선 안 하면 특별 조치할 수 있다고 이스라엘이 통보했다는 보도가 나왔네요.
네, 미국 매체인 악시오스가 15일 가장 먼저 보도한 내용입니다. 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지난 13일 이스라엘 측에 서한을 보내 가자를 위한 인도적인 구호를 늘리지 않으면 군사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서한은 가자 지구 내 인도적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깊게 우려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또 이스라엘이 구호 제공을 크게 늘리기 위한 일련의 구체적인 조처를 30일 안에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국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인도적 구호 전달을 방해하는 나라에 군사 지원을 금지하는 미국 법률들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경고성 서한이 이스라엘 측에 보내진 거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해당 서한이 위협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가자 내 인도적 구호를 시급하게 늘려야 한다고 15일 강조했습니다.
네. 그동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안에서 구호 작업을 방해한다라는 비판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맞습니다. 유엔은 이스라엘이 지난 10월부터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조직을 하마스를 공격하기 시작한 이래 가자에 대한 구호를 제한하는 것이 최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서한에서 알마와시 주민이 내륙으로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호물자를 실은 대형 트럭 최소 350대가 기존 주요 국경 검문소 네 곳과 새로운 검문소 한 곳을 통해 매일 가자 지구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는 등 가자 전역에서 모든 형태의 인도적 지원을 이스라엘 정부가 크게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보낸 이스라엘에 보낸 서한을 두고 국무부에서 논평이 나왔네요.
예,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가자 지구를 위한 구호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네. 밀러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We have seen Israel make changes before, and when they make changes, humanitarian assistance can increase. And we have seen Israel just in the past.
이스라엘이 변하는 것을 전해 봐왔고, 그럴 때 인도적 지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또 이스라엘이 지난 몇 달간 인도주의 조직들과 함께 가자지구 내 소아마비 백신 접종 캠페인을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가자에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안다고 밀러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일종의 경고성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반응 어떻습니까?
네, 로이터통신은 미국 워싱턴에 있는 이스라엘 관리를 인용해 이스라엘 정부가 해당 서한을 받았고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관리는 이스라엘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서한이 제기한 우려를 미국 측과 함께 해결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구촌 오늘 미국 대선 소식 보겠습니다. 공화당의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자, 15일 시카고에서 열린 한 대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죠.
예, 트럼프 후보가 이날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경제 전문 매체인 블룸버그 통신의 존 미틀스웨이트 편집장과 대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틀스웨이트 편집장이 트럼프 후보에게 퇴임한 후 푸틴 대통령,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요.
네.
자, 트럼프 후보가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Well, I don't comment on that, but I will tell you that if I did, it's a smart thing. If I'm friendly with people, if I have a relationship with people.
네, 그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만일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영리한 일이라고 말하겠다고 트럼프 후보는 답했습니다.
네.
또 내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는다면 그것은 국가 측면에서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즉답을 피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날 대담에서 이 미클스웨이트 편집장이 평화적 정권 이양 문제도 물었습니다.
네, 미클스웨이트 편집장은 대담 말미에 지난 2021년 1월 6일 일부 트럼프 후보 지지자가 연방의사당에 난입한 사건 언급하면서 올해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존중하고 동의할 것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 질문에 트럼프 후보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는데요.
네.
다만 우리는 정직한 선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한국의 방위비 문제를 언급한 것도 뉴스가 됐더군요.
예, 트럼프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한국이 방위비를 매년 100억 달러 미국에 내야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는 한국을 머니머신, 즉 돈기계라고 부르면서 한국이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민주당의 대선 후보 동정 보겠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도 같은 날 라디오 방송 회견을 했는데 어떤 얘기 했습니까?
네, 해리스 후보는 이날 경합주인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유명 흑인 진행자인 샬라메인 다가세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회견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지역 검사 시절에 흑인 남성들을 더 많이 가뒀냐는 소문에 관해서 이제 질문을 받게 됐는데
네.
해리스 후보가 어떻게 답했는지 들어보시죠.
Who around those days will tell you I was the most progressive prosecutor in California on marijuana cases and would not send people to jail for simple possession.
당시 마리화나 문제에 있어서 자신이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진보적인 검사였다며 마리화나를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해리스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려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자, 그건 관련법이 특정한 인구, 특히 흑인 남성들에게 불균등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어떻게 이용됐는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마리화나는 대마 잎이나 꽃을 원료로 해서 만든 마약의 일종입니다.
네. 자, 해리스 후보가 이날 회견에서 그 흑인 남성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는 문제에 관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했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는 흑인 남성들이 부를 쌓고 자본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앞서 해리스 후보는 15일 흑인 남성들을 위한 기회 어젠다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자, 해리스 후보에 대한 흑인 남성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지난주에 나온 퓨 리서치 센터 조사를 보면 등록된 흑인 남성 유권자 가운데 72%가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흑인 남성에게서 받은 지지율과 비교하면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은 15%포인트 낮다고 지난주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이탈리아가 알바니아로 이주민을 보냈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네, 이탈리아와 알바니아 간 협정에 따라 16일 이주민 집단을 태운 첫 번째 선박이 알바니아 북서부 쉔진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로써 이탈리아는 유럽연합 EU 국가로서는 처음 자국에 들어온 이주민을 다른 나라로 보낸 나라가 됐습니다. 네,
알바니아로 보내진 이주민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방글라데시 국적자 10명과 이집트 국적자 6명 등 총 16명입니다. 네네. 이들은 리비아에서 출항한 배에 타고 있다가 지난 13일 바다에서 구조됐는데요.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들은 알바니아 쉔진 항구에서 절차를 마치고 나면 약 15분 떨어진 자더르 마을에 새로 지어진 센터에 수용돼 다음 절차를 밟게 됩니다.
네. 자, 이번 조치가 그러니까 이탈리아하고 알바니아 사이에 맺은 그 이주민 관련 협정 체결에 따른 거라고요.
맞습니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체결하고 이탈리아가 자금을 대고 알바니아에 난민 신청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주민을 수용하는 두 개의 시설을 짓기로 했습니다. 네. 이탈리아로의 이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한 목적이지만 이주민의 망명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죠.
아, 그러니까 이탈리아로의 그 난민 신청 자격 검사를 알바니아에서 한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난민 신청이 승인되면 이탈리아로 보내지고요. 네네. 거부되면 본국으로 보내집니다. 알바니아에 세워진 두 개의 수용시설에는 이탈리아 인력이 배치되는데요. 네. 협정에 따라 알바니아에 임시로 있는 이주민의 수가 한 번에 3천 명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한 해에 그 이탈리아에 불법으로 들어오는 그 들어가는 이주민이 수만 명 수준이라고 하던데 네. 어떤 이주민이 알바니아로 이송이 되는 겁니까?
네, 이탈리아는 안전하다고 분류된 국가에서 온 취약하지 않은 남성만 알바니아로 보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21개국이 해당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알바니아로 보내는 이주민 수를 연간 3만 6천 명으로 제한했습니다.
네. 뭐 이탈리아뿐 아니라 유럽의 여러 나라들 불법 이주민 문제로 골머리 앓은 게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맞습니다. 시리아와 북아프리카 등지에서 내전과 갈등 상황을 피해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면서 10여 년 전부터는 유럽에는 불법 이주민 문제가 큰 국가적,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난민 문제에 비교적 관대했던 독일을 비롯해 폴란드 등 많은 나라가 이전보다 강력한 정책을 채택하거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영국도 르완다로 이주민 보내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리시 수낙 전 정부가 추진한 건데요. 수낙 전 총리는 난민 신청 이주민들을 르완다로 이주시키는 계획을 추진해 인권 침해 논란이 일으켰습니다. 네. 자, 지금 이탈리아의 경우 알바니아에서 일단 난민 자격 심사를 하겠다는 건데 수낙 전 총리의 정책은 르완다로 이들을 아예 이주시키는 거였습니다. 네. 지난 7월 취임한 키머 스타머 총리는 이 계획을 완전히 폐기했습니다.
자,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반응이 어떤가요?
이탈리아 내무부는 15개 유럽 국가가 이탈리아의 이주민 이송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어떤 나라들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페트르 피알라 최고 총리는 이탈리아의 계획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조르지아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번 주 이탈리아가 알바니아 계획으로 유럽 다른 나라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반대의 목소리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난민들의 인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16일 첫 이주민 호송 선박이 도착한 쉔진항에는 소규모 시위대가 몰렸는데요. 한 알바니아 인권운동가는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민주주의의 장소, 인권의 장소로서 유럽이라는 개념이 종식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제구호위원회의 마르타 벨란더 EU 옹호 이사도 이는 망명을 신청하는 권리를 위태롭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미국 국내 소식입니다. 자, 미국의 보안당국이 미국 안에서의 폭력을 막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내놨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비밀경호국 산하 국가위협평가센터 NTAC는 16일 전국 경찰기관을 대상으로 한 위협예방지침을 내놨습니다. 비밀 경호국은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 고위 관리들의 경호를 책임지는 정부 기관인데요. 지역사회 내 잠재적인 위협이 실제 폭력으로 나타나는 걸 막기 위해 주와 지방법 집행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 겁니다.
네, 자 새로운 지침 내용 보겠습니다.
네, NTAC는 경찰 기관에 잠재적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행동위협평가 부서를 설치하고 개인이 폭력에 의존하기 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자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리나 알라타리 NTAC 센터장은 우리의 조사에 따르면 대규모 폭력이나 다른 형태의 표적 폭력의 경우 공격자의 행동을 지역사회 주민들이 목격했으며 네. 그들 중 일부는 자신들의 우려를 공공안전당국에 보고하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큰 공격이 생기기 전에 공격범들이 보인 어떤 행동을 이미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알라타리 센터장은 이어 불행하게도 많은 지역사회에는 그러한 보고를 받고 평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족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폭력적이거나 비극적인 결과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 그 국가위협평가센터가 이렇게 법 집행기관 쪽에 예방적 조처해야 된다고 지적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면서요?
네. 지난 2023년 1월 NTAC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발생한 대규모 공격사건 173건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보고서는 공격자의 상당수가 범행 전에 매우 우려되는 행동이나 의사소통을 보여줬고 이런 모습을 나타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네네. 보고서는 그러면서 지역사회의 공격범의 우려 행동을 사람들이 더 쉽게 보고하고 상담사나 사회복지사가 더 일찍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었습니다.
네. 자, 바로 얼마 전에도 보안당국이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위협을 막지 못했다고 비판받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암살 미수 사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난 7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에서 유세 도중 총격범이 쏜 총알이 귀를 스치고 지나가면서 귀를 다쳤는데요. 네. 자, 이후 비밀경호국이 암살자를 저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법 집행당국은 하지만 지난달에는 플로리다 골프장에서 소총을 들고 있던 용의자를 체포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암살 시도를 막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대통령 선거를 바로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안전이나 뭐 보안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도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우려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안보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5년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는 미국의 테러 위협 환경은 내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위협은 단독 범죄자 또는 소규모 조직이 계속 주도할 것이며 폭력의 동기는 인종, 종교, 성별 또는 반정부적인 불만, 음모 이론, 개인화된 요인들이 결합한 요인이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자, 새로운 지침은 그러니까 이런 위협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행동 위협 평가 부서를 만들자는 거죠.
맞습니다. 이 정부 지침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경찰기관에 경고하고 개입할 방법을 찾기 위해 비밀경호국의 행동 위협 평가 모델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네네. 자, 일부 법 집행기관은 이미 해당 모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수사당국은 지난 2018년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의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7명이 사망한 이후 행동분석 위협평가 부서를 설립했습니다. 네네. 이 부서는 주내 다른 기관 그리고 주립대학들과 협력해 잠재적인 공격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와이주와 워싱턴 DC에도 비슷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서를 그러니까 만들자는 건데 만드는 데 어려움은 없을까요?
네, NTAC의 연구 결과를 보면 분명 예방 효과가 있는 걸로 확인되는데요. 하지만 당국자들은 많은 주와 지방의 법 집행기관들의 경우 위협이 감지됐더라도 법을 어기지 않으면 개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네. 따라서 법을 어기지 않았더라도 심각한 우려가 있을 경우 위협적인 행동에 개입할 수 있는 특수 부서를 만들자고 NTAC가 제안하는 겁니다. 네. 자, 해당 부서를 만들 경우 일부 연방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요. 국토안보부는 지난 2020년부터 표적폭력과 테러 예방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9천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김현수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전당대회에서 당 대선 후보를 지명하기 전에 꼭 거쳐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후보를 지명할 수 있는 대의원을 뽑는 것입니다. 이들 대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는 일반적으로 프라이머리와 코커스가 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대선의 프라이머리 제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지난 2000년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프라이머리, 예비선거를 본선거에 나갈 당 후보들을 지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정부가 운영하는 선거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 프라이머리는 이런 기능을 간접 방식으로 수행합니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직접 대선 후보를 선택한다기보다 전당대회에 나갈 대의원을 뽑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프라이머리는 다른 선거처럼 주 선거 당국이 관리하지만 일반적으로 정당 규칙을 사용합니다. 미국 내 50개 주와 미국령 그리고 수도 워싱턴 DC에 걸쳐 복수의 프라이머리 제도가 있습니다.
Ahead of the state's primary election Tuesday, he reminded voters of the track record of his Republican rival,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 on abortion rights.
의회 조사국은 가장 일반적인 프라이머리 유형으로 공개형과 폐쇄형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주는 프라이머리 투표권을 당원들로 제한하는데 이런 지역은 폐쇄형 프라이머리 주입니다. 반면 개방형 프라이머리에서는 당적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2024년에 펴낸 보고서에서 개방형과 폐쇄형 프라이머리에서도 변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 주는 당적이 없는 사람이 어떤 당의 프라이머리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반대당 당원이 다른 당 프라이머리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프라이머리는 주가 관리하기 때문에 지침과 시점은 주 법이 정합니다. 그렇지만 정당은 이 프라이머리 대신 코커스 절차를 통해 대의원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개방형 프라이머리는 무당파 유권자나 타 정당 당원 참여를 허용해 정당 정체성을 훼손한다고 비판받기도 합니다. 반면 폐쇄형은 당원만 참석해 당원 중심 후보 선발 과정을 실행함으로써 정당 정체성 확보에 더욱 충실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폐쇄형 프라이머리는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당원 다수가 극단적인 이념 성향을 보이면 당선되는 후보도 극단적인 성향을 띨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4 대선에서는 가장 먼저 뉴햄프셔주가 지난 1월 23일에 프라이머리를 치렀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대선의 프라이머리 제도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의 선택 2024, 저는 김현숙입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는 이민자는 약 2,400만 명이 달합니다. 이들은 이번 대선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미 남서부 애리조나주는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격전지 중 하나인데요. 이민 문제가 애리조나주 유권자들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들여다봅니다.
투표권을 가진 2,400만 이민자들의 표는 어디로 갈까?
라반 세움 씨는 메릴랜드주 제스탑에서 작은 트럭 운송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We're gonna leave it to run for a few minutes.
세움 씨는 지난 2000년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리아 간 전쟁을 피해 가족과 함께 미국에 왔죠. 세움 씨는 자신이 재정적, 사회적 보수주의자이며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라고 말합니다.
When President Trump was in power, it was an amazing type of business.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는 사업이 아주 잘 됐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았고 일자리 기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주 낙관적이었죠.
세움 씨는 메릴랜드주 연방 상원의원 후보로 당의 지명을 받기 위해 출마했던 등록 공화당원입니다. 세움 씨는 자신의 회사 같은 기업들은 높은 연료 가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는 민주당 탓이라고 말합니다.
Right now, unfortunately, with the gas prices is hovering around $5.
현재 가스 가격을 보면 경유가 $5 아니면 $4 50센트 내지 $5 선을 맴돌고 있습니다. 운수업의 수익성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변동성이 심한 국제 유가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정된다고 이해하지만 세움 씨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해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Trump showed us the way to do it. You drill.
트럼프는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채굴하는 것입니다. 채굴입니다. 그리고 경쟁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이념을 탐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판마타 베리 씨는 이번 선거에서 다른 선택지를 고려 중입니다.
I think on Mother's Day.
Berry 씨는 11살 때 세라리온에서 미국에 왔죠. Berry 씨는 법학 학위를 취득하고 지역사회와 민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의 경찰책임위원회의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베리 씨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합니다.
I think Vice President Kamala Harris is a person for the people.
저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국민을 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열된 이 나라를 이어주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베리 씨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임기를 맡을까 봐 걱정이라고 했는데요.
I am scared. The fear of immigrants is starting up again.
저는 두렵습니다. 이민자에 대한 공포가 다시 시작되고 있어요. 흑인과 유색 인종에 대한 공포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주도하면 다른 모든 사람이 인종차별을 편안하게 느끼기 때문에 힘듭니다.
저소득층 가정에 음식을 무료로 나눠주는 푸드뱅크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베리 씨는 미국 경제의 이익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The contrast basically is that the top 0.1% will have all the money and the rest of us will be struggling.
기본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면 상위 0.1%가 모든 돈을 갖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절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블루칼라 노동자, 즉 육체 노동자들이 이 나라에서 한 일 덕분에 지금의 미국이 된 것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이민 후 미국 시민권을 딴 귀하 시민은 미국 유권자의 약 1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들 유권자의 대부분은 20년 이상 미국에 거주해 왔습니다.
멕시코 국경 애리조나 유권자들 이민 문제 영향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9월 말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멕시코 국경을 방문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 애리조나주 더글러스에 건설된 장벽의 한 구간을 걸었습니다. 이후 더글러스 유세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이 반드시 국경을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민자들을 합법적으로 환영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And so we must reform our immigration system to ensure
우리는 이민 시스템이 질서 있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인도적이며 우리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일부 애리조나 주민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는 이유가 이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에 더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I have no problem with legal immigration. Not at all.
저는 합법 이민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전혀요.
하지만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들은 미국에 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And it's very unfair to our country. It's dangerous.
우리나라에 매우 불공평합니다. 위험합니다.
애리조나 주에는 410만 명이 넘는 등록 유권자가 있습니다. 약 35%가 공화당원으로 등록돼 있고 민주당원으로 등록된 유권자는 29%가 조금 넘습니다. 자, 그리고 유권자의 약 34%는 무소속과 주요 정당에 속하지 않은 유권자를 포함하는 기타 범주에 들어갑니다.
So the independent share of the voter pool in Arizona.
애리조나 주에서 무소속 유권자 비율이 정말 증가하고 있습니다.
킴벨 씨는 애리조나주 투손에 있는 시민청렴선거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무소속 유권자로 등록돼 있는 킴벨 씨는 이민이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현안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Republicans are far more likely to say the major issue is immigration.
공화당원들은 주요 현안이 이민이라고 말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민주당원들은 주요 현안이 낙태라고 말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무소속은 낙태라고 말할 가능성이 더 크지만 압도적이지는 않습니다.
애리조나주는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유일한 격전지로 2023년에 기록적인 수의 이민자를 처리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국경을 방문한 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시간주 선거 유세에서 국경 폐쇄를 다시 약속했습니다.
We will begin the largest deportation operation.
우리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추방 작전을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 유권자는 가족을 오랫동안 떼어놓지 않는 이민 시스템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It's heartbreaking to see the old families be split up.
가족이 갈라지는 것을 보는 건 가슴 아픈 일입니다.
대니얼 구티에레스 씨는 아버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지만 어머니는 해리스 부통령에게 투표하겠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So I hear it from both sides.
그래서 양쪽 이야기를 모두 듣죠.
구티에레스 씨는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를 할지 정했다고 했습니다.
I'm decided with the Democratic Party.
저는 민주당으로 결정했습니다.
일부 애리조나 주민은 11월에 누구에게 투표할지 마음을 정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을 단순히 투표장으로 데려가는 것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유권자들이 11월 5일 누가 백악관의 주인이 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네, 미국의 선택 2024.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미국 대선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어떤 것에 대해 요령이 생기다, 어떤 것을 쉽게 잘하는 방법, 요령,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Happy to be here again.
Do you know how to use chopsticks?
Well, yes, but I still drop them in the rice occasionally.
David wanted to learn how to use chopsticks. I have to teach him someday.
Don't worry, it's done. I just had lunch with him. He said that he finally got the hang of it.
처음 젓가락을 손에 잡으면 젓가락질하는 것이 힘들죠? 그러나 한번 요령을 알고 나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요령을 알다, get the hang of it.
Once you get the hang of it, it's not that difficult.
한번 요령을 알고 나면 이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He cannot get the hang of using chopsticks.
그는 젓가락질하는 요령을 몰라요.
He finally got the hang of it.
그는 결국 요령을 알았습니다.
Get the hang of something. It means to understand how things work, and you get better with practice.
Get the hang of something. 어떤 것에 대해 요령이 생기다, 어떤 것을 쉽게 잘하는 방법을 터득하다, 이런 뜻입니다. 감 잡아가고 있어요. 요령을 터득하는 중입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I'm getting the hang of it.
요령이 생기다. Get the hang of와 비슷한 표현으로 get a knack for it. Knack, K-N-A-C-K, 요령, 숙련된 기술 이런 뜻인데요. 연습하면 요령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With practice, you will get a knack for it. With practice, you will get the hang of it.
타고난 재능을 말할 때 have a knack for something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음악에 타고난 재질이 있어요.
You have a knack for music.
Gifted를 써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음악에 타고난 재질이 있어요.
You are gifted in music.
Gift, 선물이란 단어 뒤에 ED를 붙인 gifted는 타고난 재능,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얻은 재능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말할 때만 사용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타고난 재능 말고 후천적으로 많이 배워서 생긴 전문 지식, 전문 기술, 수준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Expertise를 써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You have expertise with computers.
당신은 컴퓨터에 전문 지식이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I need somebody who can fix the printer.
David has expertise with printers.
I thought he was gifted in music.
He also has a knack for fixing printers and computers. David has expertise with printers.
데이빗은 프린터에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He's gifted in music.
그는 음악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요.
He has a knack for fixing printers and computers.
그는 프린터와 컴퓨터를 고치는 재능이 있어요.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get the hang of something, 어떤 것에 대해 요령이 생기다, have a knack for something, 어떤 것에 재능이 있다, 요령과 재능,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아동노동은 너무 어려서 일을 할 수 없거나 일을 하면 교육과 발달을 저해하는 노동을 하는 아동을 착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6천만 명의 아동이 아동노동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약 절반인 약 7,900만 명이 위험한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전 세계의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년마다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에 관한 연구와 아동노동 또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목록이라는 두 가지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미 노동부 국제노동담당 테아 메일리 차관보는 이 같은 상품 목록이 수천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시대의 가장 시급한 문제와 연결되는 전 세계 노동 착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세 가지 문제가 되는 추세가 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의 전 세계적인 추세가 확대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expansion highlights that current public and private sector efforts to address labor exploitation are not keeping pace.
리 차관보는 이 같은 강제노동 확대는 노동 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공공 그리고 민간 부문의 노력이 노동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강제노동, 착취적 아동노동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두 번째 추세는 아동노동이나 강제노동으로 생산되는 중요 광물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now 12 on the list. Children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Zambia, Zimbabwe, and Bolivia.
리 차관보는 이제 12개 국가가 목록에 올랐다며 콩고 민주공화국과 잠비아, 짐바브웨, 볼리비아의 어린이들은 코발트와 구리, 리튬, 망간과 탄탈륨, 주석과 텅스텐, 아연과 같은 중요 광물을 채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가 열악한 상황에서 소규모 광산에서 일하며 터널을 파고 무거운 짐을 운반하며 독성 물질을 처리하는 등 위험한 작업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목할 만한 추세는 중국의 글로벌 생산 지배력을 주도하는 노동 착취라고 리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Since at least 2016,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subjected Uyghurs and members of other predominantly Muslim.
리 차관보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적어도 2016년부터 위구르족과 신장의 다른 무슬림 소수민족 구성원들에게 대량 학살과 국가가 부과한 강제 노동, 반인도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은 거의 모든 광물의 주요 수출국은 아니더라도 선도적인 수출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확대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은 모두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는 끔찍한 범죄이기 때문에 아동 착취로 이익을 얻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딥퍼플 스모크 온 더 월 전하면서 인사드리죠.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